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한 은혜롭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의미롭고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 즐겁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사랑으로 세상 속에 사는 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에베소서 3장 1절을, 유리쌤이 3장 2절을 읽어주세요.
이러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사도 바울은 무슨 일로 누구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잘못으로 갇힌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또 누가 알고 있다고 말씀할까요?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본명쌤이 에베소서 3장 3절을, 유리쌤이 4장 4절을 읽어주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보명쌤이 1장 12절을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그 누구도 크고 능력이 많아 세상의 그 어떤 형상으로도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명쌤이 12장 4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인격과 수준에 맞게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3장 5절을, 보명쌤이 3장 6절을 읽어주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구를 통해 계시되었다고 말씀하나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으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3장 7절을 읽어주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곧 이방인의 사도와 사역자로 세우심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유리쌤이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읽어주실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와 스승으로 세움 입은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에베소서 3장 8절을, 유리쌤이 3장 9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사에서 누구보다 위대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자기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명쌤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어주실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사역 초중반에, 에베소서는 사역 중반에, 디모데전서는 사역의 말미에 기록되었습니다. 편지의 순서에 따른 내용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사역의 연차가 쌓여져 갈수록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역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점점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신앙의 연륜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 신자들 앞에서 더 겸손한 마음과 삶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이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명쌤이 3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말씀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유리쌤이 2장 8절을 읽어주실까요?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복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 곧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3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죄 많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로마서 3장 23절을, 유리쌤이 3장 24절을 읽어주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죄인인 사람은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3장 13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신자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신자들의 영광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신자들을 위해 환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기소침에 있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바울 사도처럼 나보다는 복음과 신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씀하나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환난과 갇힌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첫째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목사님, 속사람은 신자들의 영혼을 뜻하는 것인가요?
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명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주실까요?
원수된 것, 곧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속사람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과 교회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봄양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3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셋째로 사도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단단해져서 무엇을 알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모든 신자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3장 19절을 읽어주세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넷째로 바울사도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신자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신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곧 하나님의 계획, 사랑, 역사하심, 공급하심과 같은 모든 것이 가득해서 신자들에게 구원이 완성되기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봄양쌤이 에베소서 3장 20절을, 유리쌤이 3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께 누구 안에서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있나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신자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겸손과 헌신을 보며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자만했던 적이 없는지 또한 오만했던 적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할수록 더 하나님 닮은 자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요?
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뿐만 아니라 아직 성령을 접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그런 노력과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수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에 나온 여자 사사인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사사기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5장에서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를 찬송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사사기 4장과 5장을 이 시간 살펴볼 텐데, 먼저 사사기 4장 1절을 보면 사사인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는 문구는 7번이나 나오는데 반복해서 언급되는 말씀인 만큼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의 신앙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하는 것에만 머물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뜻을 가지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악은 사사기의 맥락에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행태 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빠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우상 숭배를 행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소원이라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에게만 문제를 맡기지 않고 우상들에게도 자신이 문제를 맡기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행복할 거야 라는 착각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까지 그 일들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군요.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상 숭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허구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뭔가가 해결됐다면 그것은 악한 사탄의 역사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도 능력과 기적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가 사탄의 역사에 힘입어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술사들이 모세의 기적 몇 가지를 따라한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상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겉으로만 해결된 것처럼 보일 뿐이고 실상은 더 큰 문제와 더 큰 아픔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다른 수많은 문제와 더 큰 아픔을 갖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나 소망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는 그런 문제와 소망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게 된다는 특징도 가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는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것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또 해결될 것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를 이루거나 해결하려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나 우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시도조차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굳건할 때 예상치 못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당시 상황에서 가나안 지역의 절대자가 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빈 왕에게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었는데요.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가 바로 여자 사사인 드보라였던 겁니다.
사사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를 랍비돗의 아내요, 선지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보라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 이후 하나님께서 베푸실 회복과 사랑에 대해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으니까 드보라의 말에 감동된 백성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드보라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를 찾아가게 된 것이고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니까 이 여자에게 판단을 받아보자 라고 하면서 드보라를 찾게 됐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말씀의 선포와 재판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가 강력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여성을 무시하던 그 시대의 상황의 벽을 뚫고 여자임에도 사사의 권위를 인정받아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드보라에게 임했던 영적 권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드러났는지 인정됐는지는 사사기 4장 8절의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드보라는 바락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락이 할 일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전쟁을 하러 나가면 되는 것인데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야지만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이런 바락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바락은 드보라가 가진 영적인 권위가 사람들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가 함께하면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니까 드보라와의 동행을 요청했던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 바락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주는 유익을 분명하게 잘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영적 권위가 강력한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러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강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아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영적 권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보호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1장 34절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서는 온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잘 나가던 솔로몬이 어느 날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질책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생전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네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도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의 덕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평범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마음에 평안을 얻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영적인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래서 영적인 권위자가 되면 그 유익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은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 현실적인 유익함을 얻은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기에 안전뱅이가 일어설 수 있었고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했기에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었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기에 가난한 과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드보라가 전쟁터에 함께하면 본인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힘들고 피곤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안정감과 소망이라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드보라 본인도 알았기 때문에 전쟁터에 함께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 권위라는 것은 나를 위함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드보라와 같이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제일 먼저 남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명자의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겠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권위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나의 만족과 유익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만 영적인 권위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명자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 허락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조선의 유명한 뇌과학자인 김준환 교수는 인간은 타인을 행복하게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뇌를 흥분하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기반으로 하는 단기 행복과 뇌의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행복감을 비교하면서 장기 행복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용서, 존중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감사를 느끼도록 할 때 나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거네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 선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나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담으셔서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사명자들이 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4장을 보면 15절에 가나안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이 어떻게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온 시스라를 이겼느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락의 용맹함도 아니고 지혜로운 전술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에 철병거 900대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기적이 벌어져서 승리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네,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스라가 주둔해 있었던 기손강의 강물을 범람하게 만드셔서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할 만한 진흙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존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존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강물의 범람으로 인해 시스라의 자랑거리이자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던 철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때 당황한 시스라의 군대를 바락이 쳐들어갔고 싸워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을 행하시니 철병거 900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 당시에 철병거와 싸운다라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땅크 900대와의 전투에서 사람들이 맨손으로 싸우겠다라는 것과 같은 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네요.
그래서 사사기 5장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단 지파, 아셀 지파는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질 것이 뻔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이 아주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 하면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지, 무기를 가져왔는지와 상관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시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의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과 장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을 위한 일이나 내가 높아지는 일, 내가 필요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믿음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예비하신 도움과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삭이 누워있는 제단 옆에 어린 양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예비되어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여러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앞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군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지네요.
네,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희 자매님, 수혁 형제님,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에 나온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북조선에서 살 때 그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노동당에서는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가끔씩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가곤 하죠. 아파도 거기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살짝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저한테도 어떤 그런 미신적인 게 겹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여기 남조선에 와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 그런 종교, 뭐 이렇게 잡귀신들 이런 것들이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조선에 계시는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은 뭐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성경을 접하기가 쉽지는 않을지 몰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알고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 잡귀신들 같은 것들이 더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희 자매님께서는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도하게 되었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글을 계속 반복되어 듣고 또 말하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세상 사람 찬양하는 천사와 찬송 듣고